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B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저는 장량입니다.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인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재임 시절보다 퇴임 후에 인기가 더 많은 대통령이라고 하죠.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부터 세계 각국을 돌면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활동, 이제 너무나 유명한 얘기인데요. Habitat for Humanity라고 불리는 사랑의 집 짓기 운동에 참여한 지도 3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 운동은요, 열악한 조건의 주거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비영리 국제기구의 활동인데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4,200채의 집을 짓는 현장에 있었다고 합니다. 올해로 93살인 고령인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지난달 27일에는 섭씨 34도의 무더위 속에서 전기톱을 들고 있는 모습이 한 기자의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기자에게 당일 목수가 나오지 않아서 직접 하는 것이라면서 웃고 있었는데요. 전기톱을 쥐고 목판을 자르는 모습이 목수나 다름없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의 아내 로잘린 여사도 나란히 서 있었는데요. 하늘색 안전모를 쓰고 빨간 수건을 목에 두른 채로 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직 대통령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미국인들은 자부심을 느낀다는 반응이었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미국인들의 전통이 아니겠냐고 말하는 이 카터 전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에 미국인들은 크게 공감하는 모습입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BOA 한국어 방송 사이트를 통해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기사를 중심으로 한반도 현안을 알아봅니다. 독자의 선택, 또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 소식 뉴스 풍경, BOA 이야기 미국사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듣고 가보도록 할까요? 마이클 부블레가 부릅니다. 홈 들어보시죠.
Another summer day has come and gone away from Paris or Rome, but I wanna go home. Maybe surrounded by a million people, I still feel all alone. Just wanna go home. Oh, I miss you, you know. And I've been keeping all the letters that I wrote to you, each one in line or two. I'm fine, baby, how are you? Well, I would send them, but I know that it's just not enough. My words were cold and flat, and you deserve more than that. Another airplane, another sunny place. I'm lucky, I know, but I wanna go home. I got to go home. Let me go home. I'm just too far from where you are. I wanna come home. I'm living someone else's life. It's like I just stepped outside when everything was going right. And I know just why you could not come along with me. This was not your dream but you always believed in me. Another winter day has come and gone away in either Paris or Rome, and I wanna go home. Let me go home. And I'm surrounded by a million people I still feel alone. Let me go home. Oh, I miss you, you know. Let me go home. Let me go home. It'll all be alright. I'll be home tonight. I'm coming back home.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무료 대학교. 미국의 대학교 1년치 등록금은 평균 기숙사비를 포함해서 커뮤니티 칼리지라고 불리는 2년제 대학의 경우 $12,000쯤 됩니다. In-state fee, 즉 버지니아주의 거주민이 같은 주 안에 있는 대학에 들어갈 경우 4년제는 평균 2만 달러, 다른 주의 대학교로 가면 평균 3만 5천 달러, 사립대학교는 4만 7천 달러 정도 되는 것으로 컬리지 보드가 소개하는데요. 전액 장학금을 받지 못할 경우 4년 동안의 학비는 8만에서 14만 달러입니다. 이렇다 보니 미국의 대학생들은 학자금 융자를 정부로부터 받고 졸업 후에 10년 상환으로 갚아나가는데요. 이런 배경 때문에 미국에서 대학 무상교육의 요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지난해 가계소득 12만 5천 달러 이하 가정 출신이 뉴욕 주립대와 시립대, 또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에 진학할 경우 수업료를 면제해 주기로 한 바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명문 주립대인 일리노이 대학이 중산층 이하 가정 출신 수업료 면제 방침을 세워 화제입니다. 일리노이 중부 대학 도시 어바나 샴페인에 소재한 일리노이 대학은 가계소득이 6만 1천 달러를 넘지 않고 가족 자산이 5만 달러 이하인 일리노이주 출신 학생들의 수업료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내년 가을학기 신입생과 편입생부터고 학생 나이가 만 24세를 넘지 않는 한 최대 4년까지 수업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867년 설립된 일리노이 대학의 학부생 수는 3만 3천여 명인데요. 미국 공립대학 가운데 등록금이 가장 비싼 대학 중 한 곳으로 꼽힙니다. 대학 측은 수업료 면제 프로그램을 위해 매년 4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추산하면서 우선 기존 장학기금으로 예산을 충당하고 동문을 비롯한 기부자들을 찾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보석금 제도 폐지. 보석금이란 피고인이 증거 훼손과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구속되는데 피고인이 증거 훼손이나 도주를 하지 않는다고 보증금, 보석금을 내거나 보증인을 세우면 구속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물론 도주, 증거 훼손을 한다면 보석금은 나라가 가져가 버리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미 주 정부로는 처음으로 현금 보석 제도를 없앴습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에 서명했는데요. 새 법은 내년 10월부터 발효됩니다.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올해 초 현금 보석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브라운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을 공평하게 대할 수 있도록 보석 제도를 개혁했다고 밝혔는데요. 지금까지는 일정한 액수의 보석금을 현금으로 내면 판사의 판단으로 이들을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 새 법에서는 폭력 범죄가 아닌 경미한 사건의 경우 용의자가 12시간 안에 석방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판사의 판단으로 결정하되 위치 추적기를 차거나 정기적으로 거소를 점검하는 조건 하에 석방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미국 수도 워싱턴 DC가 현금 없는 보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또 뉴저지주를 포함해 몇몇 주가 현금 보석 제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법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V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한 주간 가장 많이 본 기사를 통해서 한반도 현안을 좀 알아보는 시간이죠.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함지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 독자들이 또 어떤 뉴스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을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 기사 먼저 살펴볼까요?
네, 이번 주 첫 번째 기사는 김영남 기자가 취재한 내용입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이미 중단된 미한 연합군사훈련 외에 추가로 훈련을 유예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내용을 담은 기사입니다. 매티스 장관은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군사훈련을 재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네. We suspended several exercises at the direction of the president. The good faith effort.
매티스 장관은 미국이 가장 큰 규모의 훈련 중 여러 개를 유예했던 것은 미북 정상회담 이후 선의의 조치에 따른 것이었다고 말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미한 연합 군사훈련을 유예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 국방부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필요로 하는 것들과 관련해 폼페오 장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그의 노력을 보강할 것이지만 현재 추가 훈련 유예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미 국방부 장관이 연합군사훈련을 더 이상은 유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해서 전 세계 언론들이 상당히 주목한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다만 당시 매티스 장관의 발언을 조금 과하게 해석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즘 미북 관계는 싱가포르에서 회담이 열린 직후와 비교할 때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폼페오 장관이 북한을 방문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이를 취소했었죠.
네.
따라서 당시 매티스 장관의 발언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훈련을 다시 재개할 것이라는 말로 언론 등을 통해 소개가 되면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네, 뭐 그렇다면은 실제로 그 압박용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따른다라는 얘기인가요?
네, 우선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나온 말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훈련을 재개할 것이냐는 질문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답변이 유예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건데요.
네.
당시 매티스 장관은 또 훈련 재개 시점을 묻는 질문을 받았는데 여기에 미국은 가장 큰 규모의 훈련 중 몇 개를 유예했지만 나머지는 유예하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네.
이미 한반도에서 항상 진행 중인 훈련이 있다는 겁니다.
네.
다만 이런 훈련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건 북한이 이런 훈련이 협상의 선의를 깨는 것이라고 오해할 어떤 소지도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추가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고 여기에 아직까지 달라진 게 없다라고 대답을 한 건데 뭐 좀 과하게 알려진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더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트위터 내용에서 밝힌 내용 때문인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매티스 장관의 발언이 나온 지 불과 하루 만에 트위터에 김정은과의 관계가 매우 좋고 또 따뜻한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현 시점에서 미한 연합 워게임, 즉 군사훈련에 큰 돈을 쓸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현 시점에서 훈련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은 겁니다.
네. 자, 첫 번째로 많이 읽은 기사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많이 본 기사는 미국 재무부가 북한 비핵화까지 제재 위반에 대한 대가가 따를 것이다 라고 밝힌 내용이네요.
네, 익명을 요구한 재무부 관계자가 BOE에 밝힌 내용입니다.
네.
이 관계자는 중국 은행의 북한 돈 세탁과 남북 연락사무소의 유류 반입 등을 제재 위반으로 간주하느냐는 BOE의 질문에 재무부는 제재를 미리 공개하거나 앞으로 이뤄질 행동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곧바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달성 때까지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대가가 따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질문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그 질문에는 그 남북 연락 사무소의 유류 반입 문제가 들어 있었는데요.
네, 한국 언론들이 그 개성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에 발전기와 유류 그리고 10억 원 상당의 대북 제재 금지 품목을 반입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네.
현재 안보리 대북 제재는 이들 품목들이 북한에 유입되는 걸 금지하고 있죠.
네.
그래서 유류의 경우는 특히 더 민감하게 다뤄지는데요. 현재 80톤가량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자, 혹시 한국 정부가 이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 있었나요?
네. 김의겸 한국 청와대 대변인이 이런 내용을 밝혔는데요.
네.
연락사무소는 대북 제재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네.
22일 이와 관련해 이 내용을 밝혔는데
네.
지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큰 물줄기가 형성돼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연락사무소가 대북 제재 위반인지 여부는 그 큰 물결에 걸림돌이 되거나 그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자체가 너무 협소한 문제,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글쎄요, 요즘 헷갈리는데, 이 대북 제재 품목이지만 큰 물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자라는 건데, 이게 네. 가능한 얘기인가요?
네, 그래서 논란이 좀 쉽게 해소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특히 미국 정부가 이와 관련해 어떤 해석을 내릴지도 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인데요.
네.
아직 국무부도 명확한 답변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이죠.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한국 정부가 공동 연락사무소에 석유와 전기를 공급할 예정인데 유엔 제재 위반이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네.
제재 위반인지 아닌지 분명히 들여다보겠다 뭐 이렇게만 답을 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요 한국 정부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이 제재 위반으로 이어질지 모른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한국 정부는 지난 4월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을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일 겁니다.
네.
뭐 그런데 여기에는 앞서 언급된 공동 연락 사무소 개설이나 또 철도 연결 뭐 그 밖에 서로 합작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요.
네.
당연히 안보리가 부과한 그 대북 제재 논란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앞으로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한번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독재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독재의 선택 이번에는 세 번째로 많이 본 기사를 살펴봐야 할 텐데 전직 관리들의 분석이네요.
네, 세 번째와 네 번째, 다섯 번째로 많이 본 기사가 모두 그 전직 관리들의 분석이었습니다.
네.
우선 안소영 기자가 전하는 전문가 분석에는 미국에 남아있는 대북 옵션이 소개됐습니다.
예, 자, 아무래도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는 우려 때문에 전직 관리들의 의견을 좀 들어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으로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고 일부 시인했었죠.
네.
따라서 전직 미 외교 당국자들에게 미국이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들어본 겁니다.
예, 자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네, 먼저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 이분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으로 핵 억지력을 꼽았습니다.
네.
핵 억지력은 상대방의 핵 공격에 그 핵공격으로 대응하는 걸 말하는데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The U.S. will have to fall back on a policy of deterrence, which is basically preventing North Korea from using nuclear weapons through the threat of retaliation.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최상의 상황이 불가능하다면 보복 위협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를 그 막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또 다른 전직 당국자인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도 억지력을 통한 군사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국을 인정을 하고 이를 군사적인 위협으로 관리를 해라 그 얘기네요.
맞습니다. 코브 전 차관보는 특히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죠.
네.
이 사드를 예로 들었는데요. 코브 전 차관보의 말도 들어보시죠.
THAAD missiles there. Obviously, we're building missile defenses on our east and west coast and up and west.
미국이 사드를 더욱 향상시키는 과정 속에서 북한에는 미국을 위협할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인지시키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최첨단 무기를 가진 미국을 공격했다간 미국이 입는 피해보다는 북한이 입을 피해가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네. 자, 또 다른 의견을 한번 볼까요?
네.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냈던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말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네.
I think what the U.S. needs to do is consult closely with partners in the region. Already there's a lot of concern in South Korea about the situation. So I think there needs to be much more diplomacy in the region. I think that's always been the problem with Singapore. That is, there was not.
미북 협상의 진전이 없는 상황에 대해 한국 정부로부터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만큼 미국은 역내 파트너 국가들과 면밀히 협의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네.
특히 힐 전 차관보는 안보리 대북 제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대북 제재로 그 대북 압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어떤 주제로 전직 관리들이 얘기를 들었나요?
네, 박형주 기자가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에 대한 전직 관리들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네, 요즘 북한이 종전선언을 명분으로 미국을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은 지난 23일에는 선전 매체를 통해 종전선언 채택, 외면할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의견으로 미국의 결단을 촉구했는데요.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종전선언을 약속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전직 당국자들은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네, 먼저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 대행을 지냈던 그 마크 피츠패트릭, 현재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워싱턴 사무소장으로 지금 재직 중인데요.
네.
그 피츠패트릭 그 소장은 이 같은 요구를 다목적 카드로 분석했습니다.
North Korea also sees that a declaration to end the war would be a manifestation of their demand that the United States.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는 분명한 표시로 간주하는 게 그중 한 목적이라는 건데요.
네.
또 주한미군 주둔의 정당성도 약화시킨다는 목적이 있고 또 한국도 종전선언을 원하는 만큼 미국과 한국 사이에 대북 공조에 대한 틈을 벌리려는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다른 전직 당국자들도 같은 생각이었나요?
네, 앞서 등장했던 게리 세이머 조정관이 또 VOA의 의견을 밝혔는데요.
네.
종전선언 요구가 단순히 협상 전략이라는 건데요.
네.
그러면서 북한이 더 바라는 건 경제적 보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종전선언은 상징적 선언일 뿐 체제 안전보장을 위한 실체적 혜택이 없다는 걸 북한도 과거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네. 자, 다음 기사를 한번 가보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사에서는 전직 당국자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의했습니까?
네, 갑작스러운 폼페오 장관의 방북 취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네, 폼페오 장관이 벌써 북한을 세 번이나 다녀왔는데 이번에 4차 방북 소식이 들린 지 하루 만에 취소가 됐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였죠?
네, 그 부분을 전직 당국자들에게 물어봤고 네. 또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폼페오 장관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You know, Trump, you know, had probably hoped to receive some signal from the North on denuclearization, but. He probably didn't receive.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관련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신호를 받기를 원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네.
또 폼페오 장관이 다시 북한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빈손으로 돌아온다면 정치적으로 너무 수치스러울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실제로 지난번에 방북했었을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지를 못해서 뭐 빈손 귀국 논란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후 지금까지 미북 협상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에 폼페오 장관의 방북을 취소한 것을 그 잠깐 취소됐었던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하고 비교를 하는 전직 당국자들도 있었나요?
네. 마이클 북스 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가 그 주인공입니다.
네.
먼저 들어보시죠.
May when there was a brief period of a few days when the president had canceled his summit with Kim Jong-un. Which I think was in part encouraged by John Bolton and Mike Pence. But then the president, of course, changed his mind again and put the summit back on. So I think one, he could be pushed right now by some of his advisors like Bolton or Pence.
푹스 전 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을 취소했을 당시처럼 지금도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등 행정부 내 일각에서 그 폼페오 장관의 방북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을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이와 함께 큰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뒤 이런 상황을 우려했을 가능성을 또 제기했고요.
네.
또 혹은 그 과거 정상회담을 취소한 뒤 다시 만나기로 했던 전술을 다시 사용하는 것일 수 있다. 뭐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독재 선택. 이번 주 독재들이 가장 많이 본 기사들을 순서로 해서 차례로 소개해드리면서 현안을 좀 알아봤는데요. 자, 이번 주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마무리도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이미 중단된 미한 연합 군사훈련 외에 추가로 훈련을 유예할 계획이 없다고 그 밝힌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요.
네.
네. 또 재무부 관계자가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제재 위반에 대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BOE에 밝힌 부분을 또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전직 당국자들이 최근 북한과 진행되는 여러 대화와 관련해 좀 설명한 내용들을 좀 들어봤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독재의 선택 함지아 기자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더 듣고 가보도록 하죠. 콜드플레이가 부릅니다. 매직 들어보시죠.
you were to ask me, after all that we've been through, still believe in magic? Well, yes, I do. Of course I do.
노래 들어보셨고요. 생생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인데요. 지난 2015년에 미 주류 사회의 위안부 역사를 알리기 위해 제작됐던 뮤지컬이 3년 만에 다시 뉴욕 맨하튼에서 공연됐습니다.
12살짜리도 있고 13살짜리도 있고 14살짜리도 있고 그 객지 가서 떨어졌는데 얼마나 그립겠어요.
지난 1996년 제작된 침묵의 소리라는 이름의 기록 영화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성노예로 살았던 위안부들의 끔찍한 역사가 담긴 첫 위안부 다큐멘터리입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피해자 할머니들 중엔 위안부 피해자로 1992년 첫 증언을 했던 고 정서운 할머니가 등장합니다.
그거는 수십 년간을 내가 묵여온 거예요, 마음속으로. 이렇단 말 일본에서 없지.
14살의 나이로 위안부가 돼 23살이 돼서야 고향에 돌아온 정 할머니가 밝힌 위안부들의 삶은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정 할머니는 주재소에 갇혀있던 아버지를 풀어주겠다는 이장의 말에 속아 위안부가 됐고 일본, 대만,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일본군의 성노예로 8년을 살았습니다. 40여 년 만에 깨진 정 할머니의 침묵은 1992년부터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리고 있는 수요 집회의 불씨가 됐습니다. 지난 2004년 8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정서운 할머니의 비극적인 삶은 미국인들의 가슴에도 깊은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정 할머니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재구성한 뮤지컬 컴포트 워먼을 통해서였습니다. 컴포트 워먼은 일본군 위안부가 주제인 사상 첫 뮤지컬입니다. 한인 학생이 직접 각본을 쓰고 연출을 맡았던 이 뮤지컬은 무엇보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공연 예술로 유명한 브로드웨이가 있는 미 동북부 뉴욕 맨하튼에서 열렸다는 것이 화제였습니다. 김현준 연출자는 2012년 일본의 아베 신조 정부가 들어선 후 위안부 역사를 부정하는 것을 계기로 3년 동안 공연 준비를 했다고 당시 VOA에 밝혔습니다. 그리고 2018년 7월 27일 뮤지컬 컴포트 워먼은 재공연에 돌입했고 60번째 마지막 공연이 9월 2일 열립니다. 지난달 18일 맨하튼 중심가에 자리 잡은 피터 제이 샤프 티어러 플레이라이트 호라이즌스 극장이 미국인 관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시작되자 위안부 역사 관련 기록이 막 위로 찍히는데 이 극이 실화에 근거했음을 각인시키며 막은 올랐고 어두웠던 무대에 조명이 켜집니다. 무대는 1942년 일제강점기 조선의 한 마을. 한 청년이 나와 조선의 독립을 외칩니다. 청년의 누이는 인상을 쓰며 동생을 꾸짖는데요. 누이는 이 극의 주인공 김고은입니다. 이렇게 두 남매와 가난한 젊은 부부 그리고 누더기 차림의 자매 등 주요 인물들이 차례로 노래하고 독립운동을 하던 청년이 일본군에게 잡히며 가슴 아픈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남동생을 되찾기 위해 일본인 사업가의 거짓 계약서에 속아 서명하는 주인공 고은. 일본인 사업가는 일본 도쿄의 설탕 공장에 취직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명분으로 수많은 조선 소녀들을 일본행 배에 타게 만듭니다. 돈을 벌기 위해 배를 탄 수십 명의 소녀들. 그러나 소녀들이 도착한 곳은 인도네시아의 어느 일본군 위안소였습니다. 평범한 조선의 한 마을을 상징했던 무대는 순식간에 피비린내 나는 생쥐옥 같은 위안소로 돌변합니다. 뮤지컬 컴포트 워먼은 일본 병사들이 소녀들에게 성폭행을 하거나 문신을 새기는 등의 가혹행위나 소녀들이 살해당하고 병에 걸리는 등의 참혹한 장면은 극중 대사나 춤 등으로 풀었습니다. 하루 50명에서 100명까지도 상대해야 하는 소녀들의 위안소 상황은 붉은 조명과 음산한 선율 그리고 몸부림치는 소녀를 끌어당기는 일본 군의 집단 춤 등으로 묘사했습니다. 주인공 고운을 중심으로 소녀들은 두려움에 떨지만 하루에도 수십 명씩 죽어나가는 위안소 탈출을 시도하는 등 의지를 보입니다. 이런 소녀들을 돕는 유일한 인물인 민식은 일본 군에 소속된 조선 청년으로 고은과 우정을 쌓게 됩니다. 고은에게 연민을 느낀 민식은 일본 군의 패망 직후 집단 몰살 위기에 놓인 소녀들을 구출하고 결국 현장에서 총살당하고 맙니다. 2시간 가까이 진행된 뮤지컬 컴포트 워먼은 3년 전 내용과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지만 등장 인물들의 이야기에 더 초점을 뒀다고 김 연출자는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소녀들에 많이 집중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녀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저번에는 위안부라는 토픽에 대해서 알리려 했었지만 이번에는 위안부란 토픽이 아니라 이 소녀들이 어떻게 그 꿈이 있었고 소녀들 개인들이 어떻게 꿈이 집합했는지에 대해서 많이 포커스를 맞췄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항상 위안부 문제라고만 하지 정작 할머니들이나 피해자들이 말하는 것을 그렇게 귀담아 듣는 문화가 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뮤지컬 컴포트 워먼은 역사의 비극 속에 놓여진 사랑과 우정, 가족과 조국애를 예술적으로 표현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3년 전 초연과 비교해 4배의 제작비가 들어갈 만큼 공연 홍보는 물론 작품성을 높이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3년 전 호평에 힘입어 캐스팅 오디션에 3,000명이 지원했고 24명이 뽑혔는데 2명의 백인을 제외하면 모두 동양계 배우들입니다. 제작진은 배우들의 사전 인터뷰를 공개해 위안부 역사와 피해자들에 대한 대중의 친밀도와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김 연출자는 배우들이 이미 기본적인 조사를 마치고 오디션에 임하는 등 시작이 좋았지만 위안부 문제의 엄중함을 몸으로 익히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컴포트 워먼의 페이스북에는 배우들의 첫 대본 낭독 시점부터 준비 과정들이 영상으로 공개됐는데 시간에 따른 배우들의 변화가 눈에 띕니다. 주인공 고은 역을 맡은 에비게일 최 어레이더 씨는 뉴욕에서 태어나고 자란 미국인으로 어머니가 한국인이라고 뷰웨이에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I'm Abigail Choi Raider. I play Go and Kim. My mother, Uri Yama Hangul Sad. This is very close to the Korean culture.
Abigail 씨는 어머니를 통해 위안부 이야기를 들었고 고통의 시간을 이해한다면서 30만 명의 무고한 여성들이 겪은 일들을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참여 동기를 설명했습니다.
I need to tell them about this because it's not right that 300,000 women get to be abused.
대학교에서 연극을 전공하게 되는 에비게일 씨는 위안부의 첫 증언자인 정선우 할머니를 모델로 한 고은이라는 인물에 대해 강인함을 상징하며 수많은 피해자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아 비극의 역사를 알리는 책임감을 가졌던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선우 할머니는 실제로 일본과 미국 등지에서 위안부 피해 여성 인권 운동가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에비게일 씨는 어머니로부터 위안부 이야기를 들었지만 리허설에 임하면서 피해자들의 아픔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I could, I'm sorry. You're me. I'm sorry. Because the pain is so like crazy. Like you can't even imagine.
또 한국 내 생존자들의 수가 27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들은 매우 용감하며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은을 도운 조선 청년 민식 역할을 맡은 매티어트 팅 씨는 피해자 할머니들이 평화를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They find peace. They find what they're looking for. And that when they do pass from the world, they will go to a place where there's like no one.
In the rain, the other fled. 매티어스 씨는 미국인 관객들에게 세상에는 상상하지 못할 끔찍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라도 알고 관심을 가져주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I want them to take away is that there are so many stories in the world. There are so many tragedies in the world. It's not what you.
뮤지컬을 관람한 미국인 관객들은 위안부 역사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성노예가 존재했던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뮤지컬을 통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알게 됐다며 여성의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뉴스 풍경이었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는데요.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이죠.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1860년 여름 전국에서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뵙고 저 에이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을 보여드리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공화당의 링컨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연방이 해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에 하나 에이브라햄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는 연방을 탈퇴할 겁니다.
투표 결과 노예 문제를 둘러싼 위기 속에서 공화당의 에이브라햄 링컨이 미 합중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5부 에이브라함 링컨의 등장.
에이브라햄 링컨 대통령 당선자는 취임식을 앞두고 미국 역사상 가장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남부주들은 노예 문제로 위협했던 내용들을 행동으로 옮겼고요. 앞다투어 연방을 탈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부주들에게 에이브라햄 링컨의 승리는 연방과의 관계를 끝내는 신호였고요. 남부 독립의 서막이었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를 대표하는 상원 의원 두 명이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연방 판사 한 명과 연방 세관도 사임했습니다. 남부주들에서 미국 성조기가 내려지고 각 주를 대표하는 기들이 올라갔습니다. 연방을 탈퇴한다는 생각은 노예 문제만큼이나 북부와 남부를 분열시켰습니다. 남부주들은 평화적으로 연방을 탈퇴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북부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연방 탈퇴는 반역입니다. 남부주들의 연방 탈퇴는 결국 내전을 가져오게 될 겁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당선자가 정식으로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 몇 달 동안 제임스 부캐넌 대통령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남부와 북부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주 협의회를 소집하겠습니다. 각 주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의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부캐넌 대통령 내각의 남부 강요들은 전국 주협의회 소집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남부주들의 탈퇴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장관과 논의한 결과 남부주들이 연방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정책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연방정부는 필요하다면 연방을 해체하려는 세력에 대해 무력을 동원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남부 출신 강요들은 대통령의 제의를 거부했습니다. 부캐넌 대통령은 남부주들의 탈퇴 문제에 대해 보다 온건한 내용을 다룬 성명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앙정부는 집행관들이 연방법원의 판결을 시행하는 걸 지원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연방판사가 사임한다면 판사의 판결을 시행하는 집행관도 필요 없게 되겠죠. 사우스 캐롤라이나 같이 연방정부 관리들이 이미 사임해버린 주에 군대를 파견한다면 그건 전쟁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부캐넌 대통령은 비교적 온건한 내용의 성명을 받아들였지만 실제로 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북부든 남부든 의원들은 이미 자신의 태도를 결정한 상태였고요. 이를 쉽게 변경할 수도 없었습니다. 조지아와 알라바마,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같은 미국 최남부주의 하원 의원들은 대부분 연방 탈퇴를 지지했습니다. 이들은 연방의 일원으로 남는 건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반면 북부 출신의 여러 하원 의원들은 서부 준주에서 노예제가 확대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재선됐습니다.
공화당의 에이브러햄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얼마 되지 않은 1860년 12월 사우스 캐롤라이나주가 연방에서 탈퇴했습니다. 제임스 부캐넌 대통령은 연방에서 탈퇴한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연방정부 요새들을 지키기 위해 200여 명의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연방정부군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찰스턴항에 도착했을 때 주 방위군은 대포에 불을 붙여 경고탄을 발사했습니다. 연방군 선박이 정선을 거부하자 다른 대포들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섬터 요새에 있던 연방군 지휘관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제가 받은 명령은
요새가 공격을 당하면 방어하라는 거였지. 선박을 방어하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만약 지금 발포를 한다면 그건 곧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연방군 지휘관이 망설이는 동안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대포로 연방군 선박을 공격해 명중시켰습니다. 공격을 당한 선박은 병력과 보급품을 실은 채 북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섬터 요새 지휘관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군대가 오늘 아침 연방정부의 길을 단 선박에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저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합중국에 선전포고를 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늘 벌어진 이런 적대 행위는 주지사에게 사전에 보고된 적도 없고 주지사의 허가 없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사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오늘의 이 포격이 사전에 주지사의 승인이 있었던 거라면 그건 곧 전쟁 행위입니다. 그럴 경우 연방군은 찰스턴항을 봉쇄하고 모든 선박의 입출항을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방 지휘관의 편지가 전해지고 몇 시간 뒤 주지사가 보낸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주지사가 보낸 편지를 보면 이건 마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연방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연방에서 이미 탈퇴했고 독립된 이 땅에 합중국이 섬터 요새에 병력을 증원하는 건 명백한 공격 행위라면서 연방군은 무조건 항복하고 섬터 요새를 떠나라고 경고를 하는군요.
B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오는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